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생애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은 어느 때였을까 생각해 볼 때에 사울왕의 핍박의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왕의 핍박으로 인한 도피 생활이 무려 10여 년에 이릅니다. 10여 년 도피 생활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시를 썼겠는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피 생활 중에 쓰여진 시의 주제를 우리가 축출해 볼 때 아무래도 그가 곤고함과 환란에 놓여있다 보니까 자연히 인생의 곤고함과 환란에 그 대한 그 고난과 비탄을 주제로 쓰여진 시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약 27편이 비탄의 시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다윗 생애 속에 자신이 누린 영광의 세월보다 눈물과 한숨과 회한과 고통으로 어우러진 세월이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많았던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한 10여 년 동안 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음해로 인하여 왕권을 탈취하게 되어지고, 그런 비통함 속에서 오늘 여기 39편 또 그 전에 38편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듯이 그가 육체적 질병도 상당히 괴로움 속에 간직하고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39편, 38편에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은둔 생활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신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 5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9편 3절, 여기에는 이제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통하여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도 적지 않은 고민과 갈등과 하나님 앞에 항명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과 사울 앞에 무슨 큰 죄를 범하였기에 내 인생이 이토록 고달픕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민, 이 갈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왜 그리도 고달프고 괴로운가? 하루라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참 안식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내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오늘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미래에 어떤 소망도 나에게 없음에 대한 낙심과 좌절의 세월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나를 내치신 것은 아닌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조상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늘 내 입술에서는 한숨만 토해져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특이한 점은 이거예요. 이와 방불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시 속에서, 기도 속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이 39편의 다윗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도 등장을 한다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보시죠.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각 사람에게 부여받은 단 한 번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가 가진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다윗 앞에 펼쳐졌던 영광과 굴욕과 그 고통의 삶 속에서 왜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다윗만큼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영광과 실패의 경험을 두루두루한 인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실력을 겸비한 그 순간에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뒤를, 자신의 생애를 절대로 점검하거나 뒤돌아보질 않습니다.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끼는 경우가 일체 없습니다. 이 영광이 언제까지 보존되고 지켜질 것인지 조마조마하면서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또 우리 인간의 실수, 이런 실패에 대해서도 내가 잠깐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지 또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스스로를 충동질하고 자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여기 7절에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을 늘 장례식 때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또 묵상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더덥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모세의 전 인생을 통해서, 또 다윗이 7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또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70으로 봅니다. 80으로 봐요. 여기 또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네, 80으로 봤을 때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잠자는 시간, 또 세면하는 시간, 여자 같으면 화장하는 시간, 또 활동할 수 없는 노년기 시절, 이런 시간들을요 다 제하고 정작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일까 뽑아보면 20년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그래요. 20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살아오셨죠? 20년.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써왔습니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본질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더덥고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이 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목적 안에서 찾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내신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목적과 뜻이 뭐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다 부여하시고 창조하시고 빚으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보다 가장 값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그러므로 다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빚어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형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업수히 여기고 그러할 때 그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빚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격이 되는 그러므로 그 어떠한 호흡이 있는 생명들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빚으신 아름다운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성공과 우리의 세상의 자랑들을 쌓아놓고 만천하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빚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영광과 자랑스러움을 하나님이 부수적으로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하여 있는 곳에서 증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백화점에 냉장고를 이제 사러 이제 목적을 두고 냉장고를 내가 사야겠다. 냉장고를 사러 가셨는데 옆에 물건을 보니까 냉장고가 목적인데 사은품이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커피 세트가 있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커피 세트 사은품 때문에 충동 구매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안 해요, 그런. 대부분 주부들이 그저 어디에 그냥 충만해가지고. 네? 바로 이런 문제.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자랑은요, 세상의 어떤 가치들, 그것은 그저 뭐라 그럴까요? 사은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펼치도록 우리가 세상 앞에 파이프라는 이 통로라는 역할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시거나 목말라하게 하시거나 또 의복이 헤어지게 하시거나 발이 부릅뜨게 하시거나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의 근원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복의 근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교회에 가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 자리에까지 들어가도록 우리가 요청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 어느 공동체서나 보면은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겠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테니스 운동을 좋아하니까 동네 코트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요, 한 70명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은요,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름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땀을 막 흠뻑 젖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평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한 수년간 수박 한 통을 안 사더라. 그거로 삐져 있어요, 사람들이. 음료 하나를 안 사더라. 만 원짜리 지폐 하나를 안 내더라. 또 어떤 그 회의를 하다가 또 멱살을 잡고 힘으로 무력으로 또 막 구타하려는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분들이.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신앙의 헌신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헌신을 너무 크게 잡는 것이 아닌가, 너무 크게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그마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항복시키지 못한다면, 도전을 주지 못한다면, 거룩한 도전을 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세상적 자랑이라는 것, 가치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내가 지금 당하는 곤고함, 눈물과 한숨이라는 것, 이거는 영구적이질 않다, 유한한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세상적 자랑과 가치가, 행복이 아무리 지경을 넓히고 넓히고 넓혀가도 뭐라 그래요? 한 뼘 길이만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럼 한 뼘 길이만큼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인생의 해답은 7절에서 찾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을 곳간이 없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계속 크게 지어나갑니다.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놀자. 주님이 그가 자는 그 잠결에 오셔서 너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는다면은 내가 쌓아놓은 명성과 가치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수위에는 사람이 죽어서 있는 옷,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다는, 담아둘 내용이 없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크게 건설하고 그가 젊은 33세라는 나이에 전 세계를, 거의 전 세계를, 주변의 열국들을 무력으로 다 통일합니다. 방대한 국가를 건설하죠.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시신을 관 속에 넣기 전에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시신을 넣고 내 양쪽 손을 구멍 뚫린 밖에 내 손을 꺼내놓아라. 무슨 얘기일까요? 온 세상을 호령하던 영광과 성공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손에는 결코 주어질 수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려는 그러한 사실을 유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어느 주부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혼자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얼굴이 떠오르죠. 자녀들이 떠오르죠.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비행기가 요동치다가 불시착해서 살아났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 주부가 살아나서 집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찻장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꺼내서 거기에 음식 담아 먹고 커피잔 거기다가 커피 마시고 남는 그릇들을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찻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커피잔 또 좋은 이쁜 그릇들 1년에 몇 번 사용하십니까? 몇 번 사용하세요? 보는데 만족하세요? 금년 1월에 저희 집 이제 그 사택이 좀 노후돼서 전체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짐을 다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 실어 놓고 이렇게 그 원룸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공사가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제 이사를 하는데 짐을 풀어놓으니까요 가관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짐들이 어디에 꼭꼭 숨어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하나 해서 줄이고 간추려서 버릴 것 다 버리고요 책장에서 잠자고 있는 책들 잘 선별해서 또 신학교에도 보내고요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뭘 그리 아깝다고 꿰차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 그러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돼요.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그가 쌓은 명성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물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닙니다. 혹 살아서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자신의 소유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는 재물은 그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높이만 쌓아놓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뭐예요? 세상의 어떤 자랑들, 명성들,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들,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가치들입니다. 이제 그 가치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충정을 약속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져 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날로날로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차곡차곡 강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신 기쁜 뜻과 그 목적은 우리가 성공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든지 또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여러 순간들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항상 내 편에 서 계시고 나와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내 기쁨과 슬픔에 항상 동참해 주시고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다는 그 자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할 내용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곁길로 다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치시거나 모른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께만 내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만 나의 만족이 있고 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의 모든 능력과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아무리 지경을 넓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그거 다 놓고 내 곁에 와라 하면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을 부르실지 다음 주일 부르실지 몇 년 뒤에 부르실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치와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지경이 더 넓혀져 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그러한 자리엔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안에서 경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순간순간 확인하시고 늘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바로 이 고백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열쇠를 다 맡겨드리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공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축복과 칭찬의 대열에 여러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손에 쥐고 좋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귀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도 하고 서로 공개도 하고 나누고 또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삶의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삶으로 증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